우리가 세상이 잘 보일 이유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탁월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어떤 거룩하신 어떤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우리를 통해 영광의 영광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 신자다움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다움을 다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이제 관심조차도 갖기를 혐오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그의 사명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으로도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굳게 잠긴 감옥의 창살도 이 하나님의 사도다움의 이 기백과 또 충천하는 사명감과 그의 열정을 가둘 수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도바울 같은 사람의 삶을 볼 때, 에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만은 없는 것은 사도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그 모진 박해 속에 자기의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리면서 믿음을 지킨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도대체 뭐고 오늘 우리처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도대체 뭘까? 그럼 그들의 수준의 믿음은 뭐고 오늘 이 평안한 시대에 아무런 핍박도 환난도 시험도 없는 이런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은 과연 이게 구원받은 믿음인가?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앙했던 그런 인물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교한 때도 있었지만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학사 이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다 서서 반나절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했던 그런 믿음들을 보라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한마디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그들은 그렇게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도 그렇고 한국의 역사 교회사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처럼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그렇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간 사람은 성경에도 없고 지나간 고통당했던 한국 교회사의 그 박해사 속에서도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는 사도 중에 사도였고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까닭에 그의 이름이 저 지옥의 귀신들까지 사도 바울의 이름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던 것이죠. 어느 누구 때문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까지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어떤 모습이 신자다운 것이냐 하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였으면은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까지 그가 펜을 들어서 이것을 서강으로 써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물론 에베소 전체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이것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 악시오라는 단어의 뜻은 기둥을 세우다 이런 말이에요. 기둥 혹은 기준, 기둥 아니면 기준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느냐? 구원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 받은 구원에 부끄럽지 않은, 그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녀, 성도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삶의 기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틀림없는, 이건 뭐 앞을 보고 뒤를 봐도, 낮을 보고 밤을 봐도 정확한 기준. 체육시간에 기준하고 손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그 기준열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움직이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동하지 않는, 변개하지 않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적당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건 기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신자들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신자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다시 군인 얘기를 했으니까 또 더 얘기해 보죠. 자, 군인답다라고 할 때 군인다움이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군인은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군인들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우산 쓰고 다니는데, 예, 군인들 법에 의하면 그래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물론 판초우이라는 그 비옷이 있습니다. 비를 피하는 복장이 있긴 하지만 그게 미처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군인들의 장대 같은 비가 오면 그들은 모자 쓰고 군복 입고 그 당당하게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는 것이 그 군인이에요. 군인다운 거예요. 군인은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리가 있어도 앉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요즘에는 앉으라 그러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인은 앉아서 가서는 안 된다. 자리에 앉아 국민들을 위해서 양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군인은 그들에게 분명한 행동 기준이 있어요. 지침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거죠. 기준. 그것을 지키면 그들의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불신자들하고 뒤섞여가지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 되면 성경책 끼고 교회만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자다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다움의 기준이 뭐냐? 무엇이 신자를 신자답게 만드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의 목적이 뭘까요? 신자로서 최고의 헌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뭡니까? 교회 하나 짓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에요. 참된 신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헌금만 열심히 한다. 헌신 아니에요. 참된 신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완장 차고 열심히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 그거 헌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뭐냐? 오늘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전심으로 노력하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와 더불어 싸우는, 이게 최고의 헌신이란 말이죠. 그런 신자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성화의 노력에 게을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뭘 하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영광받지 않으세요. 그건 다 속임수고 하나님을 막보는 행위나 같은 거죠. 이게 다 뇌물성에 이거 받으시고 적당히 봐달라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내가 참된 신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 삶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개인의 평안과 영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신자가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신자도 아닌 정체가 묘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신자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군인이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목사야. 아,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지표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 사회에 있든 직장에 뭐 어딜 누구를 만나시든 아이고 아무개 자네는 천상의 예수쟁이구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이 기준이 서 있다는 거거든요. 삶에 중심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 서야 될 자리, 서지 말아야 될 자리. 이 정확한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지키잖아요. 부모가 볼 때, 자식이 부모를 볼 때, 배우자가 서로를 볼 때, 불신 남편이나 시부모나 이웃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신자야. 교회 예수님 있는 사람. 바울은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인들만의 법, 신자들만의 기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신앙 안에 그들이 지켜가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어요. 반듯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를 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면서 저들은 도대체 누가 보길래 저렇게 원칙을 지키고 자기의 양심을 지키고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처럼 저렇게 사는 걸까? 과연 저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굴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그를 두려워할 턱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지만 초등학교 학생이 친구들 다 그냥 배고프다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초등학교 학생 하나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 야, 이 자식들아 이거 뭐하는 거야 이놈이고. 거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신자로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그 존재를 생각하면서 나름대로의 진리가 나에게 깨닫게 한 그 기준을 따라서 모르면 몰라서 그렇게 안 살았다고 지난 과거는 그렇게 덮어두고 진리가 내게 얘기하는 그 세월이 흘러가도 변할 수 없는 그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신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다르다. 우리와는 뭔가가 다른 사람들이고 그들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오늘 불신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냔 말이에요. 오늘 불신자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을 그렇게 신비한 장소로 여기며 이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의 모습을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냔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 밟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모를까 소금이면 짠맛이 있어야 되고 빛이면 환한 등불이면 환한 빛이 있어야 되는데 짠맛도 없고 빛도 꺼져버리면 결국 세상에서 밟히고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듯이 맛을 잃은 신자들 빛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우리에게 불을 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 사이에서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라 이겁니다. 누구인지를 알게 해라. 무너진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의 조국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 때는 이 청교도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이 그리스도인 다음에 덕목들이 많이 성경에 나오지만 오늘 에베소 신자들에게 바울은 이제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자 다음 첫 번째 모든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겸손. 겸손의 정의가 뭡니까?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과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죠. 자존심은 다른 표현을 하면 뭐겠습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굴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이렇게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절대 희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낮출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원인이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그리고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다는 것. 이게 우리 지식으로만 와있지 우리 가슴으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죽은 거는 그건 예수 자기 일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나는 죽어도 내 자존심 꺾고는 나는 못 살아. 그러니까 진리와 내가 따로 놀고 있는 거죠. 오늘 이런 성도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모든 진리는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은. 신자다움의 첫 번째는 모든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건 겸손해라, 겸손해라, 제발 좀 겸손해라 하고 주어박아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로 하여금 도저히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천하에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뭐 내가 잘났다고 고개를 들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그러니 내 안에는 그 예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겸손하게 오직 나를 통해 그리스도만 드러나시도록 그렇게 자기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죽이기만.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보신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쪽에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 얘기는 내가 더 무거워져야 돼요. 내 영혼이 더 무거워져야 돼요. 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깨달음으로 충만해질 때 내 영혼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내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자연히 남을 높이면서 겸손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은 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낮아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낮아지기로 높아지려고 결심한 사람들이 아니라 네? 그런데 왜 전부 다 예수 믿고 다 이렇게 높아질 생각들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인생을 살고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린 다 예수 이용해가지고 전부 다 위로만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만난 거죠. 물론 위로 올라가셔도 겸손하게 살면야 그건 뭐 금상첨화죠. 내가 부족해서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나를 못 낮춥니다. 나를 무시하는 직장 상관, 나를 업신여기는 시어머니,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는 동료들 사이에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자기를 과시하는 이 세상의 치맛바람 틈에서 결국 절대로 우리 내면에 고요할 수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참는 것도 한두 번이죠.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늘 율법적인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래 겸손하래. 그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누르는 것도 하루 이틀이란 말이에요. 결국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자기 본바탕 다 드러나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그래서 율법주의만 남고 또 율법주의에 고통당하는 성도들만 교회 안에 많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쓰러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겸손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직 이유는 그 이유 때문 그거 하나뿐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나를 꺾는 것입니다. 내가 지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낮아지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하, 이렇게 내가 낮아지고 있지. 이 모습을 통해 내가 더 예수를 닮아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죠. 기쁘단 말이에요. 네? 내가 오늘 이렇게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어요. 까닭 없이 내가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어요. 그런데 저게 뭔데 나한테, 이건 이제 내가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가진 신자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드디어 예수를 닮아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욕도 먹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는데 아, 내가 드디어 이제 예수를 닮아가는 거. 나도 사도 바울 선생님 비슷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게 은혜인 거죠.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디에서 큰 자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발가 벗겨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이상 어떻게 더 낮추실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이 손마디보다 더 굵은 가시로 멸류관을 만들어서 그의 이마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때 그 굴욕을 마다하지 않고 다 당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굴욕을 그분이 다 감당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자존심 상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뭔가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으셨어요. 항상 중요한 거는 말로 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그래야 기억에 각인이 되니까 뭔가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 밤에 행동으로 액션을 취해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교훈이다 하면서 그분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뭐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들의 기억에 남을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그것은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그리고 손에 수건을 걸치고 대야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일일이 제자들 발 앞에 놓고 정성스럽게 그들을 발을 닦아주신 모습이었어. 강렬한 교훈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겸손이었단 말입니다. 너희는 앞으로 내 제자가 될 거야. 내 모든 권세를 너희들한테 줄 거야. 이제부터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끝발 날리면서 한번 복음 전해봐.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에게 막 이렇게 띄워주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뭔가 내가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마주하는 마지막 시간에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남기고 싶으셨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었단 말이죠. 나를 낮추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거였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를 높이잖아요. 자기를.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싶어가지고 결국 가만 보면 그래요. 여기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쓰는 SNS 이런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이런 것들의 특징을 보면 그게 다 뭐예요? 개인 블로그 뭐 이런 개인 홈페이지 같은 거 보면은 결국 뭡니까? 나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 전부 다 자기 사진 올려놓고 뭐 자기 일상 뭐 자기 인간은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싶어하는 원초적인 욕구가 있단 말이야.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여러분 하루 종일 핸드폰 꺼놔 보세요. 어떤 분은 여러분 너무 편하다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아,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고 있구나. 내가 고립되고 있구나. 불안한 거예요. 관계가 다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은 고독을 느끼면서 못 견뎌요. 기어코 켜가지고 또 연락해서 날 잘 살고 있어. 너 잘 살고 있니? 확인해야 또 사는 것 같고 전부 다 자기 멋에 취해서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우리만 낮아지려고 결국은 바보가 되자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신자다운 신자 많지 않을 겁니다. 많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낮추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은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숙여주고 낮춰주면 밟고 올라서 짓밟으려고 그러죠. 아, 저 사람이 약자구나. 내가 잡아먹어도 되겠지. 우리는 그런 거 다 알고도 당해주는 거예요. 알고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핍박 안 받으셨다고요? 자존심 지키면서 예수 믿으셨으니까 상처 받으실 일도 없고 핍박 받으실 일도 없었죠. 자존심 던지고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그럼 허구한 날 쥐어박히고 욕먹고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가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존심 상하시고 굴욕적인 데가 왜 없으시겠어요? 정말 화나고 원통하고 분한 순간이 지난 한 주도 여러분들에게 자주자주 그런 어떤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정말 힘들고 지치고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은 한계의 그 마지노선까지 갔던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몰라요. 하지만 바로 그때 신자다움이 무엇일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닮아가야지.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로 하고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자다운 게 뭔 줄 아느냐? 온유합니다. 온유로 하고. 온유라는 말이 뭡니까? 이해심 깊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요? 온유한 사람의 큰 특징은 보면 이해심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이해심. 그러니까 웬만한 일에 흥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도 관대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칼날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이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세요. 정작 자기 실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온유하지 않은 사람. 말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관대하지 않습니다. 관용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인터넷에 있어서 여러분 마녀사냥이라는 거 아시죠? 한번 딱 걸리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다 이렇게 공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개가. 나 잘못은 이 사람 혼자 있는데 이 사람 아버지, 어머니, 형제지간 뭐 그 사람의 모든 개인 신상이 완전히 다 이렇게 다 공격한 사람이 하나 매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 하나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 누구든지 걸리기만 하면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격성 보세요. 오프라인에서야 대놓고 그렇게 못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이 온라인 안에서 사람 인생 하나 그냥 끝장내버리잖아요. 결국 자살하게 만들고 완전 폐인되게 만들고.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깊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중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본능적인 욕구를 스스로 자제하는 덕성, 그것을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조용하던 사람들을 동요시키는데 가장 즉각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조용히 밥 잘 먹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 좋은데 순식간에 이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편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편을. 그러니까 밥 먹다가 야구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야구 얘기에서 이쪽 편 저쪽 편. 그러면 순식간에 편이 갈라져요. 무슨 축구 얘기 나오면 순식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팀,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양극을 만들 때 군중은 딱 둘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을 가진 자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편이 생기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뭘로 변해요? 이제 폭도돌로 변해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멀쩡하게 같이 밥 먹고 얘기하다가 고향이 어디야? 경산도야. 여기는 전라도야. 이래가지고 둘이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목사들 사이에서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게 진리의 문제와 관계되지 않는 일이라면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온유예요. 중용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관조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세상이 다 그렇지.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게 당연하지. 그리고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인 거죠.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달다, 쓰다, 옳다, 그르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신자는 정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도 돌을 던져서는 안 되고 편을 나누어서 적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모두를 이해하고 관용함으로 수용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칼날 같은 대립 속에서 그 충격을 줄여주는 완충지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 틈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이 양쪽 모두를 이렇게 소강시키는, 잠재우는 그런 존재들이 신자여야 합니다. 보세요. 이미 흥분할 대로 흥분한 두 사람이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을 멈추려면은 냉정하게, 냉정을 유지하고 있는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그 싸움에 개입을 해야 양쪽을 다 진정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편을 들어서는 안 되고 중립을 지키면서 이 둘을, 이 지금 흥분한 이 둘을 양쪽에 이 양극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그런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신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의 신자들은 말입니다. 성도들, 신자들 안에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가지고 이게 교회 안에서도 싸웁니다.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 뭐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이러면서. 그런 건 진리 문제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 우리는 예수당이잖아요. 예수당. 우리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본능적인 죄성과 욕구들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도 온유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다혈질적인 세상 사람들, 언제나 이 극단으로 치우시려고 하는 이 세상에 휩쓸려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막 혈기를 부리고 고집을 세우고 어떤 편에 편승해가지고 저쪽 사람은 무조건 죽일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은혜는 사라지고 성령의 의지에 더 이상 순복하지 않게 될 때 신자에게 온유는 실종되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온유하지 않은 신자들, 눈앞에 이익에 흥분하면서 중용을 버리고 한쪽에 치우쳐서 구호를 외치면서 사람의 힘으로 개혁을 이루어보겠다는 이런 모든 신자들, 소위 사회참여라는 이름으로 저 길거리에 나서는 것은 그건 절대로 신자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온유한 자 앞에서는 분노도 힘을 잃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노하는 세상 앞에 우리는 그 세상의 분노에 불을 끌 수 있는 온유로 일관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극받지 않는다는 거, 동요되지 않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깎아놓은 비석입니까? 우리도 감정이 있는데. 결국은 이 온유함도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내 안에 스며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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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며들수록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모든 예수의 성품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이시키면서 결국은 그렇게 긴 세월 동안에 예수를 몇 년 믿었느냐를 자랑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렇게 스며든 예수의 성품이 얼마나 되느냐. 결국 그걸로 우리 신자다움을,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소란합니까? 신자들이 온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답은 거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래 저렇게 사나워서 시끄러운 게 아니라 온유해서 불을 끄는 소방수들이, 거룩한 소방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소방수들이 방화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소방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쌈박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권력 다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부정한 돈 뿌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사기치고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게 당연하죠. 우리가 중심을 잡고 이 세상의 온도계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온도가 올라가면 이걸 떨어뜨리고 너무 차가우면 좀 뜨겁게 하고 이런 거룩한 온도계 역할을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되는데 이게 고장났어요. 온도계가 같이 동요하고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힘으로 오늘날 교단의 모습이나 정치판이나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큰 교회들 말이죠. 뭔가 관절시키려고 그러면 떼거리로 몰려가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진리의 문제라면 칼을 빼들고 말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놔야 되겠지만 악의 세력 앞에서는 양처럼 꼭 있다가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이 죄악된 세상 심판을 향해서 치닫는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신자는 우리만이라도 이 온유함을 지켜야 돼요. 저렇게 휩쓸리지 말고 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온유해야 세상이 다시 잠잠해질 수 있어요. 세상이 조용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시끄러워지면 세상은 우리보다 몇 배가 더 시끄러워지는 거죠. 셋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제일 많이 들은 말씀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오래 참음, 오늘 여기서도 오래 참음, 서로를 용납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인데 첫째는 오래 참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궁극적, 오래 참는 건 이게 디펜스, 방어적인 차원이고 또 공격적인 차원에서의 서로가 용납하기 위한 공격적인 방법은 사랑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용납하는 것, 오래 참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바울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용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받아들임,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용납라는 말, 이 단어 뜻을 잘 보면 받아들일 만한 것을 받아들일 때 용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용납하마. 친구한테 그런 일 쓰나요? 친구한테 내가 너를 용납하지, 그런 말 안 씁니다. 원수지간일 때, 원수인데도 그러나 내가 너를 용납할 거야. 그러니까 용납이라는 단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할 때 용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자의 신자다움 어디에 있느냐? 용납하는 거예요. 저놈 인간 저 뭐에 귀신도 안 잡아가고 내가 저 인생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내가 저놈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간다. 신자답지 않은 거예요. 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신자 아니에요. 용납.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받아들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인데 받아들이는. 나와 같은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와 다른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한 가지 또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참을 수 없게,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내 사랑의 한계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참지 못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 속에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인내가 바닥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잠시라도 못 참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들은 시간에 늦었다고 아버지 왜 늦었나고 신경질을 내지만 아버지는 자식이 한 시간을 늦든 하루가 늦든 일주일이 늦든 한 달을 늦든 기다립니다. 사랑하니까. 부부가 왜 갈라설까요? 긴 세월 함께하면서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왜 어느 한순간에 쩍 하고 그만 갈라져가지고 다시 합치지 못할까요? 사랑이 닿았기 때문에 바닥이 나버렸어요. 바닥이. 사랑이 참을, 그나마 사랑이 참을 수 있겠는데 사랑이 없는 지금 내가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 웬만하면 그 나이까지 참고 살았으면 끝까지 그냥 같이 무덤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는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왜 안 될까요? 사랑이 없는 이런 나무 같은 존재하고 하루라도 더 같이 있는 게 그게 지옥 같은 고통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괜찮은데 사랑이 없으니까 차라리 개를 끼얹고 자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고 사랑이 깊고 오래 참을 때 모든 용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사랑으로 어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끊임없이 용납하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겠습니까? 그런 인간은 없어요. 결국은 우리 유한한 존재, 이렇게 부패해버리고 타락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냄새나는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은 이런 존재인 인간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면 말입니다. 그 사랑을 한번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교회잖아요. 그런데 왜 누구 때문에 교회 오기 싫다는 이런 말들이 나와요?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나는 시험 든다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들이에요. 기준이 뭡니까? 지키고 싶지 않지만 지켜야 되는 게 기준입니다. 도무지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것. 나를 죽이고 또 굴복시켜 가면서 그 기준에 맞추어 가야만 하는데 그렇게 나를 죽이고 갈고 깎고 다듬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누가? 성도들이. 신자라고 하면서도. 죽어야 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죽으면 산다는 부활도 믿기 싫고 십자가도 내동댕이 치고 나도 내 인생 한번 폼나게 살아야 되겠다. 남한테 이렇게 숙이고 싶지 않고 나도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나도 그렇게 한번 폼나게 예수 믿으란다. 다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준을 지키며 누가 낮아지며 누가 용납하며 누가 오래 참을 거냔 말이죠.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는 있는데 교회 안에 죄인들이 없어요. 신자들은 교회 안에 많은데 그 신자들 가슴 속에 사랑이 없어요. 조금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용납하기는커녕 분열과 다툼과 반목이 그리고 패당을 짓는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아. 그냥 교회 오면은 위로만 받고 싶고 복 이야기만 듣고 싶고 감동만 받기를 좋아합니다. 무릎은 뻣뻣해져 가고 있고 눈물을 삼키고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주님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십시오. 제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좁아터진 가슴 이거 좀 하나님 확 예수의 사랑으로 이 내 가슴을 좀 넓혀주십시오. 제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용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가슴을 쥐어뜨는 그런 성도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더 예수 닮아보려고 예수 닮지 않으려고 하는 이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몽둥이로 자근자근 깨부시면서 어떻게 하면 더 예수 닮을 수 있을까? 그렇게 안 되려고 하는 자기를 막 두드려 패가면서 자기 가슴 쥐어뜯으면서 예수 닮게 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냔 말이에요. 타락한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헬라 철학에 대한 깊은 관심이 반영하듯이 그들의 지식 수준은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중에 제일 많이 배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을 거예요. 또 성경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도 왕성했습니다. 탁월한 교사들 다 성경 교사들 고린도 교회 출신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잘 보세요. 성경 전체 성경에서 인용되고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까지 써가면서 그들의 교리적인 문제, 교리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문제들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훈계하고 그게 고린도 전후서로 꽉 차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법정에서 고소를 하지를 않나, 성도들끼리 간음을 하지를 않나, 헐뜯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당파 싸움하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교회가 고린도. 그러면서 물질은 왜 그렇게 인색한지. 예루살렘 교회 돕자 그러는데 헌금 좀 준비해 놓으라고 내가 갔을 때 너희들을 야단치지 않게 하라고 바울이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될 정도로 또 이 구두쇠들. 지식 수준은 높아졌고 삶도 윤택해졌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것만큼 성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소유할 수도 있을 만큼 진리에 대한 지식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나 지금 한국 교회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졌지만 신자의 신앙의 깊이와 경건의 내용은 그 어떤 시대의 성도만 못한 우리는 이런 참 마음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을 체험한 신자들이 교회 안에 희귀해져 가고 있다. 교회는 늘어나고 있는데 예수의 참된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복이 점점 드물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교회에 오는 걸까요? 난 그게 궁금해. 예수 사랑 체험하고 예수처럼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는 왜 오는 거예요? 재밌어서 오나요? 즐겁게 해주니까 오는 걸까요? 교회 가면은 아주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기가 막혀서 그거 들으러 오는 걸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더 이상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기대감 버린 지 오래입니다. 참지 못하는 신자들, 다르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신자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곳이 없는 거죠. 저는 우리 회원교회가 이 겸손과 그리고 이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가 될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겁니다. 이런 우리를 송두리째 성령의 불로 구워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있으나 마나한 이 교회, 존재 가치가 없는 이런 주님의 마음에 아픔이 될 뿐인 이런 교회, 주님의 촛대를 이 교회에서 옮겨서 이런 있으나 마나한 교회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둘 중에 하나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습 속에 이 기준이 없다면, 이 기준을 쫓아 살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교회는 우뚝 서 있으면 다 교회가 아니에요. 고스란히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 마음의 고통의 짐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마지막 기준은 하나 되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 하나 되지 못하는 성도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더라도 교회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의 줄 안에서 그 사람과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로 매일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유령선이 되는 유령선. 여러분, 회원교회가 두려워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새신자들이 교회에 안 올 때 하나님이 왜 안 보내실까요? 사랑의 줄로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묶을 수 있는 사랑의 줄이 없는데 하나님이 새신자를 왜 보내주겠어요? 금방 떨어져 나가버릴 텐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신자 보내줄 때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손을 뻗어서 우리의 맞잡은 이 손이 사랑의 로프가 돼서 그를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마음이 깨진 사람,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 우울한 사람, 모두가 다 예수의 사랑 안에서 거대한 평안의 줄 안에서 메어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교회의 성장이나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는 바로 이런 참된 신자가 되는 것, 신자다운 신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기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장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고 권고를 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그 주님 앞에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책망을 듣는 것보다 천만 배나 더 낫고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그때는 물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변명도 안 통하고 그땐 끝이에요. 끝이에요. 아직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자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겸손, 온유, 오래참음, 사랑으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힘써 하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도다운 것이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가치를 위해서 주님 안에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던 내 삶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려고 애쓰다가 왔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여러분들의 애쓰고 수고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고 그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